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 5월 20일 수요일에 뉴스통 문을 활짝 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신지은입니다. 오늘은 24절기상으로 소만이었는데요. 북한에서도 비슷하게 챙기시나 모르겠네요. 이때는 쓴벅이 잎을 뜯어서 나물을 해먹고요. 냉이나물은 없어지고 보리이삭은 익어서 누런색을 띠니 여름의 문턱이 시작되는 계절이다. 이렇게 옛날부터 전해지고 있습니다. 소만 무렵에는 모내기 준비에도 바빠진다는데요. 북한에서도 5월에 모내기 전투를 하죠. 하지만 여름의 문턱이라면서도 이 무렵에 부는 바람이 몹시 차고 쌀쌀하다는 뜻으로 소만 바람에 설렐근이 얼어 죽는다라는 속담이 있다네요. 맞아요. 이제 여름이야 하고 방심하다가 이 무렵에 은근히 한 번씩 쌀쌀한 바람에 감기 걸리기도 쉽죠. 모쪼록 환절기 감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모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뉴스통 매주 수요일 이 시간에는 오늘의 주요 뉴스들 선별해서 알려드리고요. 지금 북한의 코너에서 현재 북한 소식들도 전해드립니다. 김성수 시사문화평론가와 함께하는 더 넓은 뉴스 코너에서는 남다른 시야와 시각, 넓이의 뉴스들을 더 흥미롭게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오늘은 자꾸만 사라져가는 한국의 동네 책방들이 어떻게 바뀌고 있나 하는 이야기 들어볼 거고요. 수요일에 뉴스로 본 세상에서는 즐겁고 건강한 스포츠 이야기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생활정보, 날씨, 기름값, 금값, 환율 정보도 세심하게 알려드리고 저 신지은과 함께하는 매일 영어 시간도 함께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알아볼까요?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북한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자국 내 외국인들을 상대로 취했던 제한 조치를 추가로 완화했습니다. 평양 주재 러시아 대사관은 지난 18일 북한 외무성 의전국으로부터 외국인들이 평양 제1백화점, 평양 역전백화점, 아동백화점, 광복지구 상업중심, 보통강 백화점을 방문해도 좋다는 내용의 공안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자국 체류 외국인들이 평양의 모든 상점과 식당, 생필품 업체, 통일거리의 중앙시장 등을 방문할 수 있도록 허락하며 일부 제한을 풀어준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러시아 대사관은 북한 당국이 펼친 코로나19 확산 방지책의 효과가 증명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최근 제기됐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사망 소리, 한국 금융시장에 대한 투자 불확실성을 키웠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현지 시간 18일 김 위원장의 이번 자맹은 비밀스러운 불량 국가가 일으킬 수 있는 소동을 아시아 투자자들에게 상기시켜준 가장 최근의 사건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이번 사망설을 계기로 삼성과 LG 등 대기업에 대한 장기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높아졌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식량 부족 문제가 올해도 지속되는 가운데 코로나19로 곡물 수입에도 상당한 지장을 받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19일 기자들의 질문에 북한이 1월 말 국경을 폐쇄하면서 곡물 수입이 당연히 지장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북한의 식량 상황과 관련해서는 올해 북한은 약 86만 톤의 곡물이 부족할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다만 코로나19가 올해 곡물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는 이르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세계보건기구의 집행이사국 가운데 하나로 확정됐습니다. 세계보건총회는 현지 시간 19일 온라인으로 제73차 회의를 열고 한국 등 10개 국가를 2020년에서 2023년 집행이사국으로 선출했습니다. 한국의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세계보건기구 집행이사로 지명됐습니다. 집행이사국은 세계보건기구의 예산 및 결산, 주요 사업 전략 및 운영 방안을 수집하고 검토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강경화 장관이 19일 오스트랄리아 외교부 장관과 코로나19 대응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장관은 향후 유사 상황 발생에 대비할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는 한편 감염병 취약국에 대한 지원과 역내 방역 협력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강 장관은 인도 외교부 장관과도 화상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인도의 6.25 전쟁 참전 군인과 가족에게 한국의 마스크 지원을 통해 감사의 뜻을 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아울러 한국 국민들의 시급한 인도 방문에 대해서는 예외적 입국이 허용될 수 있도록 협조와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미국 경제를 이끄는 양대 수장이 현지 시간 19일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경기 침체의 장기화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적이고 과감한 경기 부양 조치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스티브 미누신 재무장관과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이날 화상으로 진행된 상원은행위원회 청문회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미국 경제가 이르면 올 하반기 회복 국면에 들어서기까지 더욱 암울한 지표가 이어질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파월 의장은 이번 경기 하강의 범위와 속도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어떤 침체보다도 심각하다며 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책 수단을 총 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차잉원 대만 총통이 20일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합니다. 대만 언론에 따르면 연임에 성공한 차이 총통은 이날 오전 9시 타이베이 총통부 내부에서 취임식을 갖고 제15대 중화민국 총통으로서 업무를 시작합니다. 대만이 코로나19 방역에 큰 성공을 거둔 데 힘입어 차이 총통은 역대 대만 총통 중 최고 지지율을 기록 중입니다. 신대만 국책 싱크탱크의 조사에서 차이 총통의 지지율은 74.5%에 달했습니다. 차이 총통은 인터넷 소통망에서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가운데 전염병을 노력해 막은 대만의 경험을 세계 친구들에게 알려주자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태우였습니다.
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통일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뉴스통을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북한은 현재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소식들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김민수 기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의 첫 소식, 자, 어떤 소식 전해주시나요?
네, 함경남도 함흥에서 마약 생산과 판매 그리고 강도 행위로 체포된 검사가 있다고 합니다.
검사요?
네, 현직 네. 검사라고 하는데 최근에 공개 재판이 진행된 걸로 전해지고 있고요. 이 소식은 함경남도 소식통이 지난 19일에 데일리 NK에 전해온 소식인데 네. 지난 5일 함흥시 성천강 구역에 있는 성천강 강둑 여기에서 공개 처형도 예전에도 많이 이루어지고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네.
강도단을 꾸리고 두목으로 활동하면서 강도나 마약 판매 같은 이런 비법적인 행위들을 일삼은 도검찰소 현직 검사에 대한 공개 재판이 있었다고 전해왔습니다.
아, 현직 검사가 연루된 네. 사건이다라고 하면 뭔가 심각하게 들리는데 네. 어떻게 범죄를 저질렀는지 궁금해지네요.
네, 우선 이번에 공개 재판에 붙여진 현직 검사는 50대 초반이라고 하고 성은 현 씨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사람이 일종의 조직을 좀 꾸렸는데 아마 그 지역에서 좀 힘이 좀 세고 돈도 좀 있는 그 다섯 명과 의형제를 맺고 지난 2년 동안 불법적인 활동을 해오다가 체포가 됐는데 네. 어떤 범죄를 저질렀냐면요. 조사를 해보니까 그동안 밤중에 흉기를 들고 강도 행각을 하면서 주민들 금품을 갈취해왔고 또 한편에서는 마약 생산과 판매 활동을 해온 걸로 밝혀져서 주민들이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정말 충격을 받을 만한 네. 뉴스네요.
특히 이제 현 씨가 그 다섯 명하고 의형제를 맺었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강도 짓도 하고 마약 거래도 했는데 문제는 이것뿐만 아니라 이 다섯 명이 어떤 범죄를 저지르다가 걸리면 이 사건을 무마하려고 검찰소 검사들이나 다른 간부들을 찾아다니면서 뇌물을 주면서 딜을 봐주는 역할도 했다고 합니다.
아, 현직 검사가 이런 네. 범죄를 저지른다는 게 사실 상상이 안 되는데 네. 도대체 왜 그런 범죄까지 저지른 걸까요?
사실 이게 영화에서나 네. 볼 수 있는 사건인데 일단 정확하게 이런 범죄를 저지른 배경은 아직 파악은 못했는데
네.
현지 주민들 사이에서는 돈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소식통에 따르면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 나라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대학도 돈으로 졸업하고 간부 자리도 돈으로 따면서 모든 게 돈 중심이 되다 보니까 이런 말세기적인 현상을 낳았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네, 자 공개 재판을 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럼 공개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하네요.
일단 공개 재판은 도내 그 공장 기업소 그 일꾼들 그리고 주민들이 모인 가운데 진행됐다고 하는데 재판이 끝난 직후에 이 현모 검사 본인 그리고 아내 자녀들까지 네. 모두 관리소 그러니까 정치범 수용소로 이송이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정치범 수용소로 끌고 간 것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뭐 강도나 마약 범죄 사건이 아니고 개별 간부를 우상하고 또 특정 조직을 꾸린 혐의가 굉장히 엄중하다고 본 거거든요.
네.
북한에는 헌법보다 더 강한 법이 당의 유일사상 체계 확립에 10대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령 외에는 다른 권위를 절대화하지 말라 이런 건데 이걸 위반했다고 보고
네.
그 현모 씨 가족 전체를 다 정치범으로 몰아서 수용소로 끌고 갔고 무기형을 준 걸로 알려져 있고요. 현 씨와 함께 이 강도와 마약 행위를 해온 다른 5명도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그 자리에서 족쇄가 채워져서 끌려갔다고 소식통이 전했습니다.
네, 이번 사건 아무래도 주민들에게도 굉장히 충격이었을 것 같은데 네. 주민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이 사회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
네.
뭐 이런 한탄 섞인 목소리가 나왔다고 하고 또 이제 공개 재판이 있기 전부터 시내에 이 사건이 좀 소문이 났나 봐요. 그래서 주민들은 도검찰소 현직 검사가 강도고 마약 조직 두목이었다는 게 너무 황당무계한 일이라면서 이 당의 간부 정책을 어떻게 이런 사람을 간부로 삼을 수 있냐 하면서 비난하기도 했다고 소식통이 전했습니다.
네, 참 안타까운 소식이었는데 다음 소식은 어떤 소식인가요?
네, 함경북도에서 산업 공장도 연료로 쓴다고 벽겨 그러니까 추수하고 남는 거죠. 그리고
네.
톱밥을 모으라는 지시가 내려져서 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함경북도 소식통이 지난 18일 데일리 NK에 전해온 소식인데 무상군, 부령군을 비롯한 도내 여러 곳에서 한 세대당 벽교가 무려 100kg 또는
네.
톱밥 50kg을 바치라. 이런 강요를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듣기만 해도 막 엄청 무거워
네.
보이는데
네.
이거 연료가 부족해서 주민들에게 벽겨하고 톱밥까지 걷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북한이 그 자력갱생 정면 돌파전을 선언을 하고 지금 계속 내부 자원을 총동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네.
사정이 녹록치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이 때문인지 지난 4월에 열렸던 최고인민회 제14기 제3차 회의에서 재자원화법을 채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원을 아끼고 재활용할 수 있는 걸 다 하라 뭐 이런 내용인데
네.
이 방침이 나온 이후에 그러니까 지난달 22일에 지방에서 어떤 식료공장을 비롯한 산업공장들에서 최고인민회의 사상 간철이라는 명목으로 지시가 내려왔나 봐요. 그러니까 부족한 에너지원을 보충하기 위해서 재자원화 기술을 받아들여서 벽교와 톱밥을 모아 자재로 써서라도 지방 산업들을 살려야 한다. 이게 당국의 지시라고 합니다.
네, 주민들의 반응이 또 궁금해지는데요.
일단 지금 최근에 물가도 오르고 주민 생활이 좀 어려워진 걸로 알려져 있고 또 톱밥 같은 경우에는 개인집 땔감으로 이용되고 있는 형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개인 가정집에서도 좀 사용하기도 좀 빠듯하고
네.
문제는 이제 벽겨 같은 경우에는 가을 직후면 좀 있겠는데 지금 봄이잖아요.
네.
흔하지도 않는데 정부가 과연 어느 정도 모을 수 있을까 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 또 얼마나 많은 벽계와 톱밥이 있어야 지방의 이 산업공장도 보일러를 돌리겠나 과연 효과가 있겠냐 뭐 이런 의문을 품고 있는 게 현지 주민들의 분위기라고 합니다.
네. 공장을 가동할 연료가 부족해서 벽교와 톱밥까지 모아야 하는 북한의 현실 너무 안타까운데요. 당국에서 적절한 대책을 좀 찾아야 할 텐데 말이죠. 자, 오늘도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 북한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민수 기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은 세계 어딜 가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 그 사람이 갔던 곳, 접촉했던 사람들을 최대한 빨리 파악해서 확산을 막아야만 하는 이런 방역당국들의 피말리는 노력이 있을 텐데요. 그런데 확진자 중 한 명이라도 거짓말을 하면 역학조사를 제대로 못하게 되고 그 시간 동안 다른 확진자들이 일파만파 늘어나게 되죠. 전염력이 정말 강력한 바이러스라서 말이죠. 다른 것도 아니고 코로나19 관련해서 거짓말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어야겠습니다. 빅뱅의 거짓말 듣고 올게요. 남다른 시야와 시각, 넓이의 뉴스들을 더 흥미롭게 만나보실 수 있는 더 넓은 뉴스. 오늘도 김성수 시사문화평론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네, 오늘은 서점, 책방에 대한 이야기 해주신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책방 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저는 그냥 책방을 너무 좋아해서
저도요.
그냥 네. 편안한 휴식이 떠오릅니다.
아, 실제로 우리 그 한국의 책방이라고 하는 곳은
네.
가면은 책들이 빼곡하게 꽂혀 있는 그 장면만으로도 압도를 하는 곳이잖아요.
네.
책을 파는 가게가 책방인데, 근데 거기에 들어가면은 이 책들을 눈으로 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책들을 갖다가 자기가 골라보면서 내가 뭐가 궁금하고 또 어떤 것들을 좋아하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또 이 책을 통해서 진짜 나의 그 그냥 마음의 양식을 계속 이렇게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곳이거든요.
네.
다른 가게에서는 이러잖아요. 물론 시식 코너가 있는 데는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먹어보고 뭐 음식을 고르고 이러지 못하죠.
네.
보고 골라야 되잖아요.
네.
이제 그리고 또 뭐 옷가게 같은 데서 입어보고 살 수는 있습니다만 무한정 그럴 수는 없죠.
맞아요. 그냥 오래 있으면 조금 눈치가 보이기도
보이고.
하고.
근데 책방은 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책방은 책을 갖다 고르면서 또 일부는 읽어볼 수도 있고
네.
그리고 또 그 책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주인 아저씨하고 이렇게 두런두런 얘기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네 사랑방이 되기도 하고
네.
하는 그런 곳이 책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부터인가 이 책이라고 하는 게 좀 돈이 돼요. 고부가가치
네.
산업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제가 예전에 인쇄와 관련돼 있는 일을 갖다 조금 해본 적이 있는데
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책이 만들어질 때까지 들어가는 비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책은 팔리면 팔릴수록 고스란히 이제 이득이
네.
많이 남게 되는 그런 사업이기도 해요. 책을 만들어 판다는 게. 그러다 보니까 대형 책방들
네.
우리는 이렇게 다양한 책들을 모으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오셔서 충분히 그 책도 그 사시고 또 이것저것 즐기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사셔라.
네.
그런 문화가 들어오게 되면서부터 작은 동네 서점이 막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게다가 요즘에는 직결로 그냥 책을 구입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네.
컴퓨터의 스크린을 딱 띄워가지고 띡띡띡 누르기만 하면은 책이 집까지 딱 배달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동네까지 그 앞에 가는 것도 싫은 거예요. 거기까지 가는 게. 그리고 거기서 가가지고 한 시간, 두 시간 이렇게 서서 이렇게 비교해보고 이런 게 싫은 거죠.
네.
편안하게 앉아서 요즘엔 휴대폰으로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딱 보는 그런데 익숙해지다 보니까 서점들이 많이 사라진다는 그런 이야기를 먼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동네 서점이 사라져가고 있는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런 거 참 좋아하는데 사라져서 너무 아쉽거든요.
네.
요즘엔 동네 책방 만나는 게 너무 어려워졌는데 이 대형 서점이 늘어났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지역 서점이 그렇다면 줄었나요?
자 일단은 좀 비교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지난 10년 동안에 동네 서점이 무려 878개나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어떤 심각한 곳도 있냐면 기초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는 곳들 우리는 동이라고 하잖아요. 서울에서는
네.
무슨 무슨 동 이런데 이런 곳들 다섯 곳 중에 한 곳꼴로 지역 서점이 하나뿐이거나 아예 없는.
아 그렇군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네.
진짜 이제 이렇게 글을 써서 나중에 작가가 되고 싶었거든요. 그러면은 일단은 새롭게 좀 책을 갖다가 좀 만나보려면은 동네 책방 제 기억으로는 세종서점이라는 책방이었는데
네.
그냥 가는 거예요. 가서 책을 막 이렇게 보다 보면 주인 아저씨가 이렇게 골라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한두 시간 있다 보면은 책 한 권 딱 들려갖고 갖고 나오면서 그러면서 아주 뿌듯한 기분이 되는 곳이었는데 지금은 그런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돌아다니면서 동네에서 책을 만날 수가 없다는
그쵸.
거죠.
자,
물론 이제 뭐 이런 네. 그 교양서적도 교양서적이지만 참고서 같은 거 이런 거 살 수 있는 것도 없으니까 학생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불편하겠죠. 그래서 참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의 전국 지자체 중에서 뭐 인천의 옹진군, 전남 신안군, 또 경북 영양군, 울릉군, 경남 의령군 이런 다섯 곳은 서점이 없습니다.
그렇구나. 네, 그럼 반대로 뭐 대부분 지역 서점이 사라지고 있다고 해주셨는데 혹시 네. 늘어나는 곳은 없나요?
있습니다. 경기도에는 15곳이 더 생겼는데 네. 이제 경기 콘텐츠 진흥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경기도 산하 기관인데 이제 여기서 경기 서점학교라고 하는 걸 운영하면서 서점의 인증제를 도입했어요.
네.
그래서 지역 서점, 동네 책방한테는 인증을 해줍니다. 여기는 믿을 만한 곳입니다. 동네 책방인데 다양한 문화를 같이 만날 수 있습니다. 인증을 해주면 네. 그러면 지원금도 조금 줘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서점을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죠.
네.
제주도에서도 서점이 늘었어요. 여기는 지역 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냥 순수한 책방, 책을 네. 파는 가게는 31개에서 27개로 줄었는데 대신 기타 서점이라고 해서 요즘 이런 데는 막 늘어나거든요. 혹시 네. 북카페란 말 들어보셨죠?
들어봤죠.
예. 네. 책이 있는데 거기에 커피도 팔아요. 이런 곳들.
너무 좋네요.
관광지라는 특성 때문에 네. 기존의 전형적인 서점과 달리 색다른 서점들이 제주도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 서점 자체가 네. 그냥 관광지가 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네. 근데 왜 기타 서점이라고 부르나요?
그러니까 보통 책만 파는 곳이 아닌 거예요. 네. 그래서 책만 팔면은 네. 매출이 책 자체로는 떨어지는데 다른 것들을 같이 파니까 전반적으로는 꽤 이득을 갖다 볼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기타 서점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책하고 술도 같이 팔고요. 강원도 같은 경우도요. 네. 작년보다 늘었어요. 좀 소폭이지만 늘었는데 강원도도 어떻게 보면은 이 동네 서점의 색다른 기능을 발견하게 되면서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뭐 지금 제주도, 강원도 뭐 기타 서점들 말씀해 주셨는데 좀 이 외에도 좀 색다른 서점이 또 있다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저는 그런 기억이 참 아직까지도 선명한데요.
네.
저는 서점을 주로 SNS로 썼습니다. 이게 메시지를 보내는 공간으로 쓴 거예요.
뭐 안에서 연애 편지.
아, 그렇죠. 그러니까 서점에 옛날에는요.
네.
제 서점 문 앞에 큰 이렇게 벽보판이 있었어요.
네.
거기에 사람들이 조그만 종이 쪽지로 이렇게 누구에게 해놓은 다음에 이렇게 접어서 네. 편지처럼 적기도 하고 이렇게 아주 붙여놨거든요.
네.
거기에 이제 우리 첫눈 오는 날 어디서 만나 적어놓으면 그걸 가지고 이제 여자친구가 딱 봐가지고 네. 만나기도 하고 이런 걸로 썼는데 이런 곳이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서점은 그냥 참새가 방앗간 드나들듯이 막 드나들게 되잖아요.
그러네요.
그럼
네.
그 안에서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서점 주인 아저씨랑 같이 밥을 먹기도 하죠. 그럼 식당이 되는 거잖아요. 또 서점 주인 아저씨랑 뭐 책을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면 토론의 방이 되는 거잖아요.
네.
함께 노래를 듣기도 했고 함께 이렇게 비디오를 보기도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네. 그 여러 가지 다큐멘터리, 외국 다큐멘터리 그 영화들을 그 서점에서 보기도 했거든요. 역할을 되살리면 그러면 서점이 더 부활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 서점 주인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생각을 담는 집이라는 서점이 있는데
네.
이 서점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문화공간 역할을 합니다. 완전 시골이에요.
네.
그 시골에 무슨 책방이 있습니까? 이렇게 찾아오신 분들이 얘기를 한답니다. 근데 책방 바로 옆에는 밭이 있어요.
그래서
주인장도 네. 책방 일을 하다가 손님이 없으면 밭에 나가서 밭을 막 이렇게
그렇구나.
일구고
네.
그리고 다시 들어와가지고 책을 팔고 그리고 동네 아저씨 아줌마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자기가 이제 뽑아온 오이 같은 거 이렇게 탁탁 나눠주면서 그러면서 아 요즘 재밌는 책이 뭐 있대 이러면서 소개해달라고도 하고
네.
그러다가 뭐 쓱 보기도 하고 그리고 사가기도 하고 이런 동네의 사랑방이 돼버렸어요.
그렇군요.
여기에서
네.
특히 이제 주인장이 작가들을 많이 알아서 소설가 시인들 이런
네.
사람들을 불러와요. 그래서 동네 이렇게 일종의 문화 콘서트 이런 공연을 열기도 해요.
네.
그렇게 하니까 여기가 완전히 동네 사람들이 제일 사랑하는 공간이 되는 것이죠.
그럼 뭐 이런 기타 서점들 굉장히 많다는 걸 소개해 주셨는데 이렇게 작게 시작을 해서 성공적으로 크게 확장하는 경우는 없나요?
가령 지금 속초에 있는 문우당서림 같은 경우 여기는 이제 애초에
네.
그 처음에 시작할 때는 5평짜리 규모로 시작했지만 처음부터 문화 공간은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딱 책방이었죠.
네.
그런데 책방으로 36년을 속초와에 지키다 보니까 그냥 여기는 우리가 지켜야 될 곳, 우리가 사랑해야 될 곳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그 손님들도 요구를 하고 또 과감하게 투자도 하고 그래가지고 2003년에 속초 구도심의 위치로 확장 이전을 한 다음에 2017년에는 공간을 더 정비하는 외관 공사를 해서 지금은 무려 250평에 9만 부 도서를 갖춘 종합 서점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동네 책방이 이제 어떤 면에서는 동네에서 사랑받으면서 점점 매출도 올라가고 그래서 커지는 그런 경우들도 이제 덜어는 이제 찾아볼 수 있다는 얘기죠.
네, 이 코로나19가 또 방구석 여행도 하게 했고 여러 가지를 하게 했는데 방구석 독서 모임이라는 게 또 있었다고요?
그렇죠. 실제로 뭐 그 독서 모임 같은 경우는 이 서점이 단골 손님을 마련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쓰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가지고 뭐 매장의 일부 공간을 이렇게 사람들이 같이 이제 세미나 보통 우리가 이제 토론회를 할 수 있게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이번에 책 이런 걸 정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책을 읽고 서로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른 서점은 안 가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생각이 있는 집 같이 작가나 이런 뭐 좀 셀럽이라고 보통 이제 남한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아주 유명한 그런 사람들을 모셔다가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작가들 사인회도 열어줘요. 이런 공간에서. 그러면 더더욱 동네에서는 최고 이름난 그런 문화 공간이 되는데 그렇게 그 활용을 하는 곳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또 속초에 있는 문우당 서점 같은 경우는 특히 글쓰기 수업도 한대요.
굉장히 이쯤 되면 뭐 서점이라기보다는
공방도 열었어요.
문화 공간.
그리고 책방 마실이라고 하는 곳도 있는데 여기는 이제 춘천에 있거든요. 춘천이 굉장히 낭만적인 곳이고 그래서 화가들도 많고 글쓰기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이 살아요.
거기 소양강변에서.
근데 여기 동네 글쟁이들이 뭐 주기적으로 여기 모인답니다. 그래서 같이 서로 글 쓰는 모임들을 갖다 가져서 뭐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그 뜻 있는 일들을 지역 사회를 위해서 한다니까 여기서도 이제 방구석 시리즈가 탄생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런 서점도 있다고 하던데요. 펜션 겸 서점.
최근에 진짜 독특한 기타 서점들이 늘어났어요. 그런 것 중에 아이디어가 아주 반짝반짝한데요. 책을 실컷 읽으면서 숙식까지 할 수 있는 곳.
너무 좋네요.
그런데 경치 좋은 곳에 있어요, 또.
그러니까 어딘가요? 당장 가야겠습니다.
여기를 가면 그냥 자기가 먼저 딱 들어갈 때 방을 계약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자기가 원하는 오늘 이번에 읽겠다라고 하는 책들을 다 이렇게 골라서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책을 읽으면서 그러면서 거기서 뒹굴뒹굴하면서 하루를 지내면서 재미난 시간을 보내는 그런 서점들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펜션형 서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한국의 숙박시설 중에서 제일 이제 경치 좋은 곳에 아주 별장처럼 짓는 이런 그 공간인데 여기에서 책을 갖다 이렇게 마음껏 볼 수 있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기가 원하는 책은. 그래서 이런 곳들은 책들이 신간 서점보다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특히 좋아할 만한 특별한 테마가 있는 주제가 있는 그런 책들을 갖춰놓는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밤새 이렇게 술을 한 잔씩 하면서 책을 보고 또 살 수 있는 그런 서점이 있는데 이런 서점은 밤에 맥주와 함께하는 토론회, 맥주와 함께하는 책 모임 이런 걸 연대요. 그러면 그 책도 읽고 또 이 맥주 한 잔도 나오고 물론 맥주를 추가할 때는 돈을 더 내야 되겠죠. 그리고 옛날에 만화방 아세요? 만화방? 만화방을 보면 이 만화방에 돈을 얼마 내고 만화책을 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일정한 돈을 내고 책을 충분히 볼 수 있는 그런 서점도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런 서점은 일종의 책 대여점 같은 서점인데 더 재밌는 것은 책을 사면 대여할게요 라고 해서 돈을 처음에 냈잖아요. 5천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돈은 돌려준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오늘 뭐 동네 서점, 기타 서점에 펜션 서점까지 굉장히 많은 서점 이야기들을 해주셨는데요. 한국에 정말 이렇게 많은 서점들이 있다는 걸 저도 오늘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사실은 이 책방이 동네 사람들을 다 이어주는 그런 어떤 소통의 공간이 되어버린다는 게 네. 굉장히 특별한 일이거든요.
그러네요.
원래 옛날서부터 그런 일을 했었지만 그런 의미를 잊어버렸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것들을 하나씩 살려나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특히나 이제 북한에서 오신 네. 그런 탈북 시민들이 좋아하는 공간이 되고 있어요.
네.
실제로 한국에 서점을 자주 다니시면서 느낀 소감 같은 걸 적은 글을 봤는데 한국 서점에서는 북한에서 만나지 못했던 다양하고 큰 세상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죠. 실제로 거기에서 책만을 만나는 게 아니라 정말 다양한 아이디어와 그리고 문화를 만나게 되니까 그런 마음들을 한번쯤 이렇게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고
네.
북한 주민 여러분들도 더 다양한 신기한 책방들에서 이런 넓고 큰 세상을 만날 수 있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해 주신 한국의 기타 서점들 저도 한번 꼭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동네 서점들이 하나 둘씩 사라져가는 가운데 참신한 아이디어와 변화로 새로운 활로를 개척한 특별한 동네 서점들, 서점 이상의 문화나 교육의 공간으로도 활용되는 한국의 기타 서점들에 대해 얘기 나눠봤습니다. 김성수 시사문화평론가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흔히들 인생이라는 스케치북에 어떤 그림을 그릴까 이런 표현을 하곤 하죠.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이지만 매일 고민하게 되는 실제적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내 하루의 스케치북에 나는 어떤 그림을 그렸나. 자, 이 시간 정도 되면 문득 이런 생각도 하게 되죠.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 인생의 스케치북에 어떤 그림을 그리고 계신가요? 토이의 스케치북 들어볼게요. 우리에게 다채로운 뉴스를 더 즐겁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로 본 세상. 네, 뉴스로 본 세상 매주 수요일에는 다양한 스포츠 관련 소식 알아볼 텐데요. 전태호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스포츠 뭔가 이름만 들어도 뭔가 활기찬 스포츠 소식은 늘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은 어떤 스포츠 소식 준비해 오셨나요?
네, 코로나19가 좀 다소 주춤해지는 모양새를 보이면서 그동안 중단됐던 전 세계 스포츠 경기가 재개되기 시작했는데요. 오늘은 이 농구 애호가들을 위한 소식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농구 황제라고 불리는 마이클 조던. 이 마이클 조던은 1990년대 미국을 상징하는 인물 중 하나죠. 이 선수가 35년 전 신은 운동화가 56만 달러에 팔렸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35년 전이면 1985년이네요. 그때 네. 신었던 운동화가 아직도 있다는 것 자체가 신기하네요. 자, 농구 소식을 준비해 오셨는데 농구도 인기가 많은 스포츠죠?
네, 맞습니다. 좀 전 세계 야구 팬들이랑 축구 팬들은 다른 나라에서 요즘에 또 리그 경기가 재개를 했잖아요. 그런 경기를 보면서 위안을 삼을 수 있지만
네.
이 농구 재개 소식은 이 대만 프로 농구를 제외하고는 아직 보이질 않고 있는데 좀 요즘에 이런 리그 경기도 없는 와중에요. 마이클 조던의 이런 기록 영화까지 나오면서 요즘 마이클 조던과 관련한 기사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마이클 조던 뭐 농구는 몰라도 이 선수는 알 정도로 유명한데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실 수 있으니까 간략히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마이클 조던은 약 120년에 이르는 이 미국 프로농구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선수로 평가를 받는데요. 1984년부터 미국 프로농구 NBA 선수로 활동을 하다가 2003년에 은퇴를 했습니다. 1990년대는 이 NBA에서 그야말로 조던의 시대였습니다. NBA에서 우승을 3년 연속 달성하는 것을 3핏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때 시카고 불스 선수였던 마이클 조던이 이 3핏이라는 기록을 두 번이나 세우게 됩니다.
자, 한 번도 하기 힘든 3핏을 두 번이나 했다는 건 정말 유일무이한 기록이 아닐까 싶고 부럽다는 생각까지 드는데요.
네.
심지어 세계 유명 의류 상표 나이키사의 신발 중에 마이클 조던 이름을 따서 에어 조던이라는 운동화도
예,
있죠.
맞습니다. 오늘 소개할 신발이 바로 그 에어 조던 운동화입니다.
아, 그래요?
예, 이 신발이 최근 경매로 56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치면 약 7억 원에 팔렸다고 합니다.
세상에.
예, 이 빨간색 네. 나이키 로고랑 이 신발끈이 있는 이 신발은요. 마이클 조던이 1985년 64경기 동안 신었던 신발로요. 마이클 조던이 양쪽 발이 크기가 다르다고요. 네. 그래서 좀 조던을 위해서 특수 제작됐다는 그런 신발입니다. 워낙 높은 가격에 팔려서 뭐 미국의 이런 CNN 같은 유명 방송 등이 앞다퉈서 이 소식을 보도했다고 하고요. 이 가격이 운동화 경매 역사상 역대 최고가라고 합니다. 당초 예상 가격이 15만 달러였다고 하는데 뭐 지금 3배 이상 거의 뛰어버린 가격이죠?
네. 네. 15만 달러도 비싼데 대단한 네.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마이클 조던의 화려한 일대기를 그린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후에 조던과 관련된 물품들의 가격이 혹시 그것 때문에 급등하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네. 이 에어 조던이라는 신발이요. 어떻게 나오게 된 건가요?
그 에어 조던이 나올 당시에 1985년에 조던이 그 NBA에 입성했을 때였습니다.
네. 네.
근데 그때 조던은 좀 198cm의 키가 크지만 되게 깡마른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좀 처음에는 이 나이키가 에어 조던의 제작을 좀 망설였다고 해요. 근데 당시 그 조던의 에이전트, 그러니까 이 대리인이 엄청난 운동 능력을 가진 조던을 좀 눈여겨봤습니다. 그래서 조던은 이 중력을 거부하고 하늘을 나는 사람이다. 예. 네. 그리고 이런 조던이 가진 상징성, 또 운동선수의 이름을 딴 새로운 판매 방법으로서 좀 당시 나이키 대표를 설득하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그 상표를 보면은 왜 조던이 높이 뛰어서 덩크슛 예. 꽂아넣기 하는 그 자세처럼 생겼잖아요.
네.
이때 만들어지게 된 거네요.
네, 그렇죠. 그 아까 얘기했지만 그 중력을 거부하고 네, 하늘을 나는 사람 예, 네. 로고를 되게 잘 만들었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이 조던은 그 나이키와 5년간 250만 달러의 계약을 맺고 첫 농구화를 받았습니다. 당시 이 계약은 신인치고는 되게 엄청난 금액이었다고 해요. 또 이 에어 조던이 흰색 바탕에 튀는 색깔이 없는 농구화가 그때는 되게 당연시되던 시대였는데
네.
이때는 이 강렬한 붉은색 바탕에 이런 파격적인 디자인의 신발이 좀 NBA에서는 유니폼 규정을 어길 정도로 되게 충격적이었다고 해요.
네. 네,
그래서 이 신발을 신었는데 조던이 5,000달러의 벌금을 받게 됐는데 이 나이키가 그 벌금을 물어주면서까지 조던에게 이 에어 조던 이 신발을 착용하게 했고요. 그리고 이게 대중들에게 정말 그 반응이 정말 엄청났습니다.
네, 그렇게 만들어진 에어 조던이 전 세계 남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농구화가 된 거군요. 근데 농구광이자 나이키 애호가라 불리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아마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저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담이지만 이 김 위원장이 전 NBA 농구 선수인 데니스 로드먼을 북한에 자주 초대를 했었지 않습니까?
네. 네.
최근 로드먼이 어떤 방송에서 후일담을 공개했는데 자기는 마이클 조던 대신에 북한에 초대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마이클 조던을 북한에 초대하려고 했는데 조던 측에서 거절을 했다고 해요.
그래요?
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런 비하가 있었군요.
네. 어쨌거나 이 마이클 조던과 에어 조던 시리즈가 나이키의 이런 성공 주축이 되면서 이 나이키가 진짜 전 세계 유명 의류 기업으로 성공을 했다고 해도 정말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신발, 에어조던 신발이 정말 잘 팔렸습니다.
네. 자, 얼마 전에는 이 도이칠란드 프로축구인 분데스리가도 무관중으로 재개가 됐잖아요.
네.
전 세계 농구팬들 아마 프로농구의 빠른 재개를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데 그나저나 미국 프로농구는 언제 중단이 됐었죠?
NBA는 그 지난 3월 12일에 코로나19 여파로 시즌 중단을 선언을 했는데요. 그 NBA 중 선수 중에 유타 재즈 소속의 리디 고베르 선수랑
네.
도나반 미첼 선수가 연이어서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이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경기를 시작 직전에 취소를 했고요. 그리고 이후에 그 케빈 듀란트
네.
그때도 얘기를 했었지만 계속해서 이 농구 선수들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요. 좀 언제 리그가 재개될지 기약이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네, 벌써 두 달 가까이 미국 프로농구가 중단된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 NBA 언제쯤 재개될까요?
NBA는 현재 재개 시점을 놓고 저울질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미국 전문 스포츠 매체 ESPN에 따르면 NBA 관계자들은 6월 중순에 시즌을 재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잔여 경기와 결승을 뜻하는 이 플레이오프 경기를 모두 치를지 아니면 중단되기 전까지의 성적을 토대로 플레이오프 전만 할지 좀 고민이라고 하는데요. 다만 NBA 선수들은 기본적으로 이 리그 재개를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농구사랑 네. 한국이나 미국이나 대단할 텐데
네.
빨리 코로나19를 이 위기를 끝내고 빨리 재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 기대해보겠습니다.
네.
네, 전태우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ABC, easy as one, two, three. Our simple as Do, Re, Mi, ABC, one, two, three, baby, when we go. 신지은의 매일 영어 시간입니다. 여러분과 매일 아주 조금씩이라도 쉽고 짧고 굵게 영어를 배워보는 코너인데요. 여러분 혹시 아침잠 많으세요? 전 정말 많아서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너무 힘들어요. 오늘은 그래서 아, 나 좀 더 잘게 몇 분만 이 표현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일어나! Time to wake up! 이렇게 말하면요. 아, 나 좀 더 잘게 이 말은 Just a few more minutes! 라고 합니다. 그래놓고 막 10분, 20분씩 더 주무시면 안 되고요. 그냥 힘내서 잘 일어나시길 응원해요. 저도 많이 응원해주세요. 자, 어쨌거나 아, 나 좀 더 잘게 하는 영어 표현은 Just a few more minutes, Just a few more minutes 입니다. 이어서 북한 날씨 전해드릴게요. 5월 21일 목요일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함경도에는 오전에 비가 오겠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기온 알려드립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삼지연 2도, 해산 청진 7도, 개성 함흥 10도, 평양 신의주 강계 사리원 해주 원산 11도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청진 11도, 삼지연 12도, 함흥 16도, 원산 해산 18도, 신의주 해주 19도, 강계 개성 21도, 평양 사리원 22도입니다. 이어 해상 날씨 알려드립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오전에 1.5에서 3.5m로 일겠고 오후에는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먼 바다에서는 오전에 2에서 4m로 일겠고 오후에는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서해 북부 앞바다에서는 0.5m로 일겠습니다. 먼 바다에서는 오전에 0.5에서 1m로 일겠고 오후에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기름값과 금값 정보 알려드립니다. 국제유가는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현지 시간 19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배럴당 2.1% 상승한 32.5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날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금은 전날보다 온스당 0.7% 상승한 1,745.6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환율 정보 알려드립니다. 100달러당 인민비는 711.49원입니다. 신지은의 매일 영어와 생활 뉴스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입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통일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뉴스통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 한국에선 고3 학생들이 처음으로 등교 계약을 시작했는데요. 등교 계약을 아예 안 할 수도 없고 고3들은 입시도 있고 해서요. 다들 뭐 상당히 부담스럽고 걱정되는 일들이 많지만 최대한 철저하게 방역하고 관리를 하기로 하면서 일단은 등교 계약을 고3이 먼저 시작했습니다. 이 방송 듣고 계신 북한 주민 여러분들 계시는 지역의 학생들은 어떨까 궁금하기도 한데요. 학교에 들어가기 전 반드시 발열 검사를 하고 마스크를 쓰고 수업을 듣고 손 소독제를 수시로 뿌리거나 손을 씻고 친구들과 떠드는 것도 삼가하고 오랜만에 만난 반가운 선생님이나 친구들과는 주먹을 부딪히며 인사를 하고요. 학교 풍경도 정말 많이 바뀌었는데요. 한국이나 북한이나 학생들이 자유롭게 웃고 떠들며 학교에도 가고 편안하게 공부할 날이 하루속히 오기만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남은 하루도 잘 보내시고 언제나 건강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책임 프로듀서 양정아, 작가 김희진, 진행에는 신지은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도 노래 선물 하나 더 띄워드려야죠. 한국의 유명한 가수 이승환 씨는 특히 공연장에서 멋진 공연을 정말 잘하고 노래 잘하기로 이름이 난 가수인데요. 작은 거인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키가 작은 편인 이승환 씨가 덩크슛, 꽂아넣기를 한 번이라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솔직하고 재미난 가사를 담아 부른 노래인데요. 이 얼핏 이룰 수 없는 소망 같은 우리 모두의 꿈들이 이승환 씨의 덩크슛 꿈처럼 이뤄지면 좋겠네요. 이승환의 덩크슛 들으면서 오늘은 인사드릴게요. 우린 내일 또 만나요.